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보내드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실시하는 22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오늘은 소연 실천 7가지 단계라는 제목을 갖고 회복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글은 모든 중독가정의 가족분들과 특히 타주와 한국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된 1단계부터 7단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단계
전문가를 찾아봐.
2단계
대고조사를 해라.
3단계
당신이 필요한 말을 알려라.
4단계
당신 자신의 초점을 두어라.
5단계
당신의 최저 저지선을 발견해라.
6단계
결심을 해라.
7단계
당신의 삶에 책임을 져라.
예, 1단계에서 전문가를 찾아보라는 것은 Go find the expert. 우리가 이런 가정의 중독 문제가 있는데 가족으로서 그 알아야 할 그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학습과제에서 나옵니다만 전문가는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이런 회복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재고조사를 하라는 것은 상대편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어느 때 재발이 되고 어느 때 다시 중독 행위를 하시는지 그 점들을 조사하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3단계는 리포트 유얼 다이그너시스. 재고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만나고 재고조사를 통해서 그 발견한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시라는 거죠. 진짜 중독인지 또 어느 때 재발이 되시는지. 4단계는 Focus on yourself. 당신 자신의 초점을 두라는 것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 딱 서갖고 안 돌아가시면 중독자분의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중독자분이 중독행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가서는 스톱을 하게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병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 같이 그 맞물려서 문제가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자신에게 초점을 두실수록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그 Discover your bottom line. 어디까지 참으실 것이냐, 이게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 마지막 내 선을 그 지킬 것이냐. 뭐 보통 분들은 뭐 이혼하겠다, 결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bottom line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거. 그냥 형식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지 bottom line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6단계 Make a decision. 이렇게 자신이 발견한 바로나이나 여러 가지 그 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시는 단계가 6단계. 7단계는 take charge of yourself. 자신 스스로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하셨다가 잘못하셔도 가족도 자신이 잘못한 거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1단계부터 7단계 쭉 다 학습을 하시면 가족으로서 정말 초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걸음 앞서가시는 그런 걸 겁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초연에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초연 작업은 당신이 즉각 그리고 영구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회복과 같이 초연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며 우리들이 순서대로 초연 7단계 과정을 잘 따라서 하면 이룰 수 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는 좌절, 분노, 고통스러운 정서 감정 등으로 감정이 폭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회복 모임에서 아픈 감정들을 표출했을 때 선임 회복 참여자들은 그래서 당신은 초연을 해야만 해 하는 말들을 해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마치 당신에게 중독자를 그대로 놔두고 당신 자신을 처참함으로 질식시키라고 충고하는 것으로 믿어져서 기분이 섬찟하고 혼동이 되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초연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처음에 온 분은 상처를 받기 쉽다는 거죠. 그 초연이라니 이 남편을 지금 이 자신 감시에도 부족한 방법이 왜 초연을 하라고 그러냐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대개 짐작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선인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이 초연은 아닌데 한번 더요. 그런 것이 초연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 그죠. 어? 속으로 그런 건 초연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면 이런 당신의 감정은 바로 denial, 가족의 거부 반응이라고요.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그 당신의 그 가족으로서의 분노심, 그리고 어떤 고통에 억누른 내면 감정이 가족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 다시 상처만 다시 안겨주셔야 된다, 그죠?
만일 당신이 처음으로 회복 모임 참석했고 분위기에 제약된 상태에서 누가 갑자기 초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당신은 당신 말이 맞아요. 나에게는 초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좀 걸려야 될 것 같네요. 나도 내 감정을 참고만 살고 싶지는 않네요. 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당신의 반응은 마음을 열고 계속 대화를 하려는 좋은 징조이다.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선인자들이 당신 초연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새로 오신 분은 그런 것이 초연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혼잣말로 하시지만은 이 정도만 하셨어도 회복이 많이 좋아지신 거라 그죠. 즉 대화를 하려는 좋은 증조다 이거죠. 전혀 그런 증조가 없으면 그냥 가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런 방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 과제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초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초연을 하면은 뭐를 발견하는지 여자분들만 돌아가시면서 한 줄씩만 읽어주세요.
중독증은 가족 전체의 병이라는 사실을 점차 발견하게 된다.
예, 점차적으로 중독증이 초연할수록 가족은 이게 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사회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예, 내가 내 가족의 자녀나 남편인 경우에 어떤 중독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 본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초연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비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 좀 해주겠습니다.
중독 체제로 인해서 생긴 당신의 억압된 정서 감정을 털어놓는 학습을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렇게 초연을 하십시오 할 때 아,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학습을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 그거 못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 계신 분은?
적어도 당신 자신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즉 중독자가 하는 일들마다 끊임없이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학습하는
그렇죠? 여태까지는 중독자분을 위해서 그냥 반응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신에 이렇게 토요를 하심으로써 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가시게 된다, 그죠? 가족, 내 자신이 뭐가 좋은지. 계속해서 이러한 거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초연 결과들은 새롭고 삶의 생기를 주는 태도이다. 초연을 행사하지 못하면 당신은 중독 체제의 파괴 한가운데 계속 빠져있게 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초연을 실시하면 가족인 당신 자신도 회복길에 가게 되어서 정서적 건강을 되찾고 중독자도 회복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예, 가족이 먼저 회복되셔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시고 또 객관적으로 중독 문제의 결과나 문제들을 확인하고 보시기 시작하면 중독자분들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초연이 결국 중독자분을 회복으로 안내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먼저 7가지 초연 실습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전문가들을 찾아봐라. Go find expert를 우리 한번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권장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가족 회복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초연 학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회복 모임에서 당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지원, 그리고 전문가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당신보다 회복 모임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상기해라. 가족 모임에서 12단계 프로그램을 회복 원리로 철저히 한 경험이 있고 긍정적이고 진실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후원자로 삼아라. 당신이 정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아마 처음에는 매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을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독자나 가족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동 회복 모임에도 참여해볼 계획을 세워라. 그곳에 참여를 하면 중독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중독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등이 동기들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AA, NA, GA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당신이 중독 내면에 관한 전문가들.
예,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우리가 갑자기 초혈을 하는데 전문가를 찾아라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자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사랑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서포트 그런 전문가인데 되게 이런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알코올이면 알코올 회복모임에서 오래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해갖고 경험이 있고 특히 후원자가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면은 굉장히 그분들 전문가라 알겠죠. 내가 실질적으로 중독 행위에 빠져봤고 또 여러가지 경험도 해봤고 그 다음에 회복도 해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자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엑스퍼트다, 전문가다 이거죠. 지금 방금 읽어주신 우리 김 원장님은 정말 이 분야에는 엑스퍼트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합동회복 모임이라고 나오죠. 오픈미팅. 이게 이런 중독증 모임에는 스탠미팅, 오픈미팅, 클로스미팅, 그 다음에 캔들미팅도 있어요. 이게 불을 끄고 양초를 켜놓고 그 고백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음침하게 해놓고. 그래서 스탠미팅은 우리들이 항상 하는 12단계 모임 내용을 우리 한 것은 스탠미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픈미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회복 모임에 가면은 중독자분들은 따로 하시고 가족분들은 따로 하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따로 하시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오픈미팅은 되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요. 대기 모임에서. 그럴 때 같이 합동으로 한 곳을 오픈미팅이라고 그러죠. 그거의 반대가 클로스드 미팅은 완전히 중독자분들은 따로, 가족은 따로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거. 그 클로스드 미팅이라고 해요. 그게 문을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미팅에는 어떤 것을 이득이 있냐면 내 자녀나 남편이 아닌 다른 중독자분을 보면서 과연 그 중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중독 행위를 하는지 그 동기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픈미팅이 상당히 좋은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전문가를 찾는데도 교문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그 상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픈미팅이 좋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항상 뭐 오픈미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하고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원칙적으로 오픈미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합동 모임에서 그 중독자들 분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족인 당신은 중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 당신은 연민과 객관성에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가족, 중독의 문제가 된 가족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데까지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여태까지는 주관적인 데에서만 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중독병을 알게 되시고 나서는 당신의 분노심이나 원한이 사라지기까지 한다, 그죠? 아, 이래서 이게 병이니까 이랬구나.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을까? 근데 이게 병이니까 이랬구나. 그 이해를 하시게 된다, 그죠? 그래서 늘 회복 모임에서는 회복과 중독행위가 동시에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신다, 그죠? 그래서 이 그룹 회복 모임이 서로가, 영어로 말하면, learn about the joys of recovery and sobriety. 그거 같이 한다, 그죠? 또 회복 모임에서 회복 관련 팜플렛을 가져가시거나, 혹은 매거진이나 세미나나 신문의 그 중독 기사들을 수집하시고, 정말 읽어보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십니다. 초연하시는데. 그 다음에, 더 읽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당신 자신을 교육시키면서 또는 당신은 지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증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진행성 질병과 대처하고 있음을 알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안 것만 해도 초연을 위해서 큰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딘 셈이다. 아마 중독병에 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할 약속을 하고 시키고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심정이라면 반드시 중독증 치료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어만 좋다. 가족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거주 지역에 누가 전문가들인지 그리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충고를 해줄 것이다.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판단을 신뢰해라.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손으로만 심리 상담 받아보신 분이 있으면 여기 오시기 전에 손만 들어봐 주세요. 계시다고요. 계시다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대개 몇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심리 상담자가 이쪽 지역에서는 유능하다, 뭐다. 또 다른 모임 다니고 오신 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예,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른 모임하고 이쪽 모임하고 비교도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복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모르는 경험을 이미 다 하셔갖고 어느 상담자가 듣고 어느 모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에서는 시비 당기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아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면 시행착오로 다 겪을 것을 이미 다른 분들이 겪은 걸 들으면서 나의 그 길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사랑하면서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별거를 한 분도 있다고요. 근데 별거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별거를 하니까 중독행위가 더 멈춰졌습니까? 더 심해졌습니까?
저희 경우는 뭐 멈춰질 수가 없죠. 그건 항상 그 잠재적으로 내가 쌓여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하고 뭐 별거했을 때 물론 그 애하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거기 마음은 그쪽으로 향해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오빠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내 발이 그 정도 자연적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런 경험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내가 우리 가정 중독 문제 갖고 별거를 한번 해서 한번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결단을 보였다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별거를 안 하고도 별거 한 분의 그 경험담을 들어서 적용하면은 별거 할 필요까지는 없네요. 별거 하시는 것이 더 중독행위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중독자 회복 모임이든 가족 회복 모임에서이든 처음 회복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직 회복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래 참석한 경험이 있는 멤버들과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은 승리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으로 건성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중독증 회복을 알아가는 과정에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체험과 질문을 나누고 필히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어라. 이는 앞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돼 지원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서 그가 당신이 병적으로 고립되어 온 삶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 도덕심이 연약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야만 한다. 때로는 당신이 발견한 사실을 자녀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도 알려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회복되신 분들을 우리가 승리자들이라고 합니다. 승리자들. 승리자분들과 끈끈한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오자마자 전화번호를 적고 듣고 물어보고 그럼 거기 해답이 많다 그죠. 그래서 초연 첫 단계에 전문가를 찾으라는 바로 우리 이런 회복 모임에 오래 나오신 분들이 바로 전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몇 개월 나오셨죠?
저는 이제 여기 7개월 예. 나왔죠.
근데 이제 만약에 7개월 나오셨는데 누가 새로 오셨다. 그럼 그때 보실 때 과거 7개월 동안에 겪으신 것을 이 사람도 겪으실 것이라는 것을 뻔히 짐작하시게 되죠.
그렇죠. 짐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자, 이번에는 초연 실천 두 번째 단계, 재고제사를 해라. Take an inventory. 이것을 한번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족 회복 모임에서는 자칫 국회하기가 쉬운 중독자에 대한 재고조사는 중단하라는 잘 알려준 충고가 있다. 이는 정말 맞는 이야기로 가족인 자신의 제보자수는 하지 않으면서 중독자의 행위들만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들이 가족인 당신에게 중독자에 대해 제보주수를 하라고 제안할 때 그 의미가 다른 내용이다. 중독자의 중독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재차 반복되는 패턴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것이다.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마라.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독병의 진행 과정을 선명히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점검한 상황들을 기재할 노트북이 필요하며 이는 당신의 객관성 유지와 중독 패턴을 수시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중독적인 일들을 유발시키는 것 같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라. 당신은 중독자의 행위와 태도 면에서 변화 사항들을 기술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한 구실로 먼저 싸움을 걸고 나서 대문을 꽝 닫고 도박이나 마약을 하러 가는가. 그는 후회와 원한 또는 과장되게 도량이 넓은 척을 하거나 아주 침울한 척을 번갈아서 하는가.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아,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되게 가족분들이 처음에 나에 대한 재고조사는 안 하시고 중독자가 왜 도박을 했는지 중독자가 왜 또 재벌을 했느냐,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그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고조사를 하라는 것은 가족들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중독 문제가 계시면 남편이 어느 단계쯤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중에서 어디쯤 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다. 예를 도박의 경우엔 따는 단계, 잃는 단계, 절망 단계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그 지금 잃는 단계에 있다면 앞으로는 절망 단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나 2, 3년만 도박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심하게 한 거는, 알고 보면 유년 시절부터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위해서 아시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의 뿌리가 중독 문제에 많이 개입이 됐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내 식대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환자니까 왜 열이 나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시라는 것이 두 번째 초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당신은 중독자의 행위와 태도면서 변화상을 기술해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한 구실로 먼저 싸움을 걸고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이거죠. 여기 그렇게 한번 그러신 상황에 계셨던 분 있으면 한번 좀
딱 한번 있어요.
예, 한번 좀 어떠신 상황인지 한번
그동안 좀 국밥을 드는데 기회는 없고 네. 가고는 싶었었는데 네. 와이프 집에 있으면서 지쳐나가서 한 적은 없는데 그날따라 이 얘기를 그래 처음으로도 한번 확 지쳐나가면서 나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무슨 시비를 이렇게 만드신 아, 예. 거죠?
이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니까 큰 소리다가 나도 꽉 하면서 비로소 예. 나올 거야 예, 그러고 그렇죠. 나왔다고 해서
예예 보세요. 박수 차리는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있으셨는가?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원래 싸움을 일부 시작하신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고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때는 후회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원한 또는 과장되게 그 도량이 넓으신 척다는 게 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함부로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침울한 척을 또 하신다, 그죠? 좋았다, 침울했다, 한번 이렇게 그 과장되셨다, 이런 것도 예,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재고조사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는 기억력에 이상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하겠죠.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기억력에 이상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알코올 중독자의 기억 상실은 일순간, 몇 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 것처럼 처신을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상기하지 못하는 것을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셨던 그가 간밤에 했던 일들을 얼버무리며 말을 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척을 하는가, 어젯밤에 그렇게 주차를 보였는데도 새벽에 기분 좋게 인사를 하는가. 당신이 이러한 패턴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으면 그러한 사건들을 장소, 시간, 날짜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두어라. 하지만 문제를 캐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심해라. 당신 스스로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해라. 드디어 당신은 여태껏 해온 판단들을 멀리하고 의사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중독병을 진단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된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마약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주로 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기억력 상실을 경험하는 그 진단 증상에 나오죠. 블랙아웃. 그래서 기억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단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면서 술 마시면서 누가 돈을 내느냐 하는 건 단기 기억력이다. 그건 잘 했어요. 근데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으로 즉 1년 후에도 내가 뭘 했는가 오늘 하는 거 기억하려면 중기 기억력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뇌에 문제 생겨서 단기 기억력이 중기 기억력으로 세이브가 안 되는 거죠.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오실 때는 빨간불, 뭐 파란불, 노란불 다 보고 오세요. 그 단기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 도착해서 그때 일어나서는 내가 어떻게 차를 타고 왔지? 그렇게 깜빡하신다. 어디 뭐 내가 차를 몰고 왔나?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때는 그때 술집에서 나와서부터 집에 온 기억이 없는 거죠. 전혀. 그것을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같이 가는 분이 부인하고 많이 같이 갔는데 그 남편분이 뭐 여자친구분들 동창회 가는데 자기 동료 친구들한테 막 뭐 여보세요 뭐 사진 찍자라고 막 이렇게 추태를 부렸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부인은 봤는데 남편 그 순간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그 얘기할 때가 있대요. 그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대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가. 또는 어젯밤에 그렇게 추태를 보이고도 사모님에게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이거죠. 그걸 기억을 하면 그 인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블랙아웃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럴 경우에는 장소, 시간, 날짜까지 명확히 포함해서 그걸 좀 하시고 특히 어떤 사람은 몰래 카메라 뭐냐 비디오 카메라 찍어놓으라고 그래요. 그 술주정 하실 때.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보여주면은 그 자기 모습이 진짜 그렇게 뭐 노래 마이크 붙잡고 안 놓으시고 뭐 술 막 권하시고 엎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했다가 나중에 보여주면은 그때는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죠. 그런데 가족분들이 유출 해석은 건물이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본 거. 진짜 뭐 여기서 다른 친구가 혹은 이웃사람이 본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당신 그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본 사실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다음은 셋째 초연 실천 단계 당신이 진단한 것을 알려라. Report your diagnosis. 이거를 한번 우리 함께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한번 저쪽에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수용해 줄 수 있고 중독 문제의 지식이 각식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중독자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의 후원자 또는 상담자에게 당신이 살펴본 바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다소 감정 일부를 표현해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회복 모임 참석자들 앞에서는 상당히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 사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요. 처음에 이제 아무리 남편의 어떤 그 재고 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중독이라는 것을 알으셔도 아직도 병으로 100% 인정을 못하시니까 막 말씀하실 때 막 울분을 토하게 된다고 그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부부가 한 차 타고 오셨댔어요. 근데 부인이 가족이 뭐 좀 이렇게 좀 섣번 얘기를 울컥하는 얘기를 했다고 남편분이 차를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끝나고 몸에 나가보니까 그 거지 사시는 분이 태워드리겠다고 안 가더라고. 아니 처절히 그 남편이 나를 어벤던드 유기한 그런 감정을 느끼시더라고요. 택시 타고라도 안 가고 뭐 엉엉다고 그냥 파킹나서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얘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거든. 사적으로 후원자님을 누구 통하시면은 그분한테 붙잡고 얘기할 때 거기서 가령 이 해소 같은 것이 수월해지죠.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자진에서 어떤 다른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간사람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 좋은 무례한 감정 수치도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비교적 침착하고 판단이나 정제하지 않는 원수의 소유자로 중독을 좀 도덕적 타락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이면 무난하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주신 초연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이 그 진단학습을 알려라 하는 중에서 중독을 도덕적 하락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이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여태까지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 일반 분들은 저 사람 도박한다 혹은 뭐 술한다 마약한다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몰아세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당신이 마음에 쌓인 쓰레기를 버려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기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죠? 내가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아 이것이 병 때문에 그랬구나 나한테 그런 걸 다 이해하시면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중독자분을 가족을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쪽에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객관적인 견해를 지닐수록 당신의 정서적 초연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어서 당신 자신의 내면 거부 반응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 아마 중독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사람이 도박이나 마약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 것을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하는 당신 자신을 얼핏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말 정신이 나간 소리이다. 사리가 분명한 눈으로 당신이 중독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가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가족인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중독자는 예정된 중독 패턴을 따라서 처참해지는 애국한 신행성 진력이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뭐 적나라한 얘기죠. 가족이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해도 중독자분은 각 그 중독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적 변화.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지 도박을 하시든지 내적 변화가 아주 좋다, 재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가 된다. 그죠? 그 세 번째는 라이프 브렉다운, 삶이 망가지죠. 그런 과정을 그냥 갖게 된다. 그죠? 그 도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따는 단계, 잃는 단계, 절망 단계 그 치닫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다. 그죠? 근데 가족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뭘 잘 안 해서 건설을 잘 안 해서 남편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 길러서 자녀가 이렇게 중독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그 죄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연을 배우실수록 나의 마음도 편하고 그럴수록 객관적으로 가족의 중독 문제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답변도 그 회복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읽어줄 수 있겠어요, 지금?
가족인 당신은 중독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그 사람의 중독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간 당신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짊어졌던 부담감을 더 이상 지지 말아야 된다. 월소.
예, 그렇죠. 맞다, 네. 맞다. 한 얘기죠. 중독자분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족이 대신 지는 바람에 그분은 또 바보워서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빚. 도박비싸기.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끝날 때 도박빚이 있으나 10년 후에 도박해서 끝날 때 도박빚이나 빚은 항상 있는 거죠. 아마 인프레가 돼서 그땐 더 많을 거예요. 그치? 액수가.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내가 지지 않았을 때 빨리 스톱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걸 안 갚아주고 그러는 분은 서섭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있으니까 또 이걸 자기가 많이 하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진 않나요? 근데 내가 부인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관이 목을 뿌리고 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뿌리 되고 그러다가 또 되고 저희
연성 같은
스타일은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근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을 버리고 자살을 택하더라. 나 아는 사람도 도박은 돈을 빌리고 빌리다 키우니까 나중에는 와이프도 나 몰라라, 가족도 나 몰라라, 다 나 몰라라, 친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지다 몰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끝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좀 했었는데 안 하니까는 일절 관여를 안 해주더라고. 저면은 이제 크레카드 해주고, 지금 크레카드 다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내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제가 당신 나라세 그건 내 손에선 멀어가서 단돈 100원도 내 손에서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도와줘야 되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계속 그거 하니까 마음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좀 필요해가지고 했더니 아마 자기 돈인지는 내가 가르고 있는데 친구한테 아 이래서 사정했는데 어떻게까지 주라고 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해서 이제 주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 좀 갚아줘야 이걸 어떻게 좀 되는데 10원 한 장 내 손에 못 나가? 당신 알았어요? 마음대로 해. 뭐 이자를 100불을 못해 1000불을 못해 돈케어. 아 미치겠더라고요. 환장하겠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내 손으로 내한테 이런 한 장 안 꾼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러고 이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신경이 쓰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여보 내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당신 알아서 참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네. 되셨다는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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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앤서는 그래요. 도박자들은 돈을 재가지고 500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그만을 했어요. 그럼 계속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가요. 예, 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동안 바닥을 막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불 갖고 있으면 조금을 따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꽁추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신만 알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주변 사람은 벌써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은 몰라. 네, 근데 그거를, 이 도박자들은 항상 갖고 가가지고 비자금이 있어요. 이게 와이프가 만약에 20불짜리 이거 매주죠. 그러면은 담배라도 안 펴요. 네, 담배라도 안 펴가지고 그거를 누구 깨숨는다고 그래갖고 깨숨이를 준다고요. 저건 그 경험이에요. 그걸 조금씩 야금야금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 쌓아놔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이 도박장에 갈 수 있는 만큼의 그걸 마련을 하면은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따죠. 그러면 그걸 계속 꼭 주워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죠. 기분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배포가 커진 거예요. 망쳐가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얼마큼 나중에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조금씩 해서 메이크업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배포가지고 금방 나가요. 그 다음에. 네.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예. 이렇게 실례들을 많이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연 실천 6가지 단계 중에서 첫째 단계 전문가를 찾아봐라. 둘째 단계 재고조사를 해라. 셋째 단계 당신이 진단한 것을 알려라.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넷째 단계부터 마지막 일째 단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연 실천 6가지 단계 1부 첫 번째 회복 모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도 모르 감사합니다.